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셨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전할 수도 들을 수도 없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열매 맺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겸손히 시중들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그러나 능력이신 말씀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 뜻대로 행할 담력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이 세 군데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열왕기 성경 개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본문 선택하는 것도 범위가 넓어지고 주제도 좀 큰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드문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넓게 여기저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주일 설교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전해보고자 합니다.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열왕기를 오늘 마치는 시간이에요. 열왕기 상하를 마치는 시간인데 열왕기라는 역사책은 모든 역사책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냥 역사책은 물론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게 역사라고 하지만 모든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라는 역사책에도 관점이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알고 읽을 때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하 이 역사책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망한 이스라엘 그 망한 나라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어떻게 할 건지 자기 평가서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병이 있어서 아파서 진단을 받으러 가면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자기 의료 기록과 뭐 이런 거 자기 뭐 신장 체중 병력 먹고 있는 약 그동안 아팠던 거 이런 거를 근데 정직하게 적어내야 되잖아요. 가족력 이런 거를 의사한테 가서까지 아파서 갔는데 잘 보이려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우리 집은 다 건강하다고 약도 먹는 게 없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라는 책은 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왜 망했는지 치료받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정직하게 자기와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정직한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도 이제 역사책인데 역대 상하가 같은 왕 같은 시기를 다룬다고 해도 조금 달라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역대 상하는 이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세계의 제왕들을 움직이셔서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성전도 지었어요. 다시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시 돌아온 백성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지 왜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왕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혜택, 우리는 혜택이 많은 나라에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백성에게 베푸는 혜택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성했을 때가 솔로몬 왕 때거든요. 열왕기나 역대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혜택과 은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이것 갖고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기 시작했는지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군사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는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후궁과 수많은 아내들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만족스럽게 여겨졌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시작이 되었는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역대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 주신 얘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얘기,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얘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언제 쓴 건지를 보면은 이제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열왕기 하 마지막 네 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왕의 얘기로 끝납니다.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그러고 여호야긴이라고 또 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데서 역사책이 끝나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 전에 나라가 설 때 얘기나 나라가 가장 왕성할 때 얘기나 하나님이 은총을 클라이막스로 주셨을 때 얘기나 그 시점에서 망해서 왕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서 쓴 역사책이에요. 근데 오늘 읽으신 것처럼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의 은총을 받아서 불쌍히 여겨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벨론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바벨론 왕궁에 있는 많은 왕들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세계 제국이었어요.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나 왕자를 볼모로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과 같이 그 왕궁에 거하면서 거기에 있도록 한 거예요. 그 바벨론 왕과 함께 있는 많은 왕들이란 얘기는 그렇게 볼모로 끌려온 많은 나라들의 왕과 왕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들 가운데 제일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들, 볼모들 중에 그나마 제일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꼭 왕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쓸 것을 정해서 이렇게 용돈을 왕으로 바벨론 왕한테 받았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나라가 망했으면 장렬히 전사를 하든가 나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든가, 근데 적국의 왕에게 끌려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약간의 은총을 누리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는 것으로 열왕기가 끝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전부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만한 결말입니다. 네. 겨우 요 정도로 긍휼을 받을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열왕기 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 역사를 기록하는 이 기록하는 역사학자의 심정을 한번 그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끌려간 지 37년 만에 겨우 풀려나서 바벨론 왕의 볼모처럼 그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 편하게 들어가겠습니까? 역사학자가, 역사 기록자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구원해 주신구나 이런 희망과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사학자가 그 관점에서, 그 시점에서 열왕기 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 8장은 어떤 맥락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멋있게 완공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에 정성껏 들여와서 안치했습니다. 성전 기공식을 행하면서, 기공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과연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 손으로 이 성전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래서 하나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 좁고 추하고 더러운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거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약속대로 이곳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곤경에 처해서 긍휼을 바라며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거하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듣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적국에게 넘기셔서 먼 나라로 끌려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찢으며 성전이 계신 그 터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끌려간 잡아간 그 백성들에게 긍휼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기록하는 역사학자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긍휼이 우리 여고냐 여호야긴 왕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벨론 왕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도 겨우 구원을 얻은 것 같고 구차한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 찰 때 온 세계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열왕기는 정확한 정직한 자기 평가서라서 나라가 망한 것이 왕이 끌려간 것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유인 것을 언약을 저버린 이유인 것을 정확하게 뼈아프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 17장에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신의 보호와 능력이 더 좋아 보인다고 세상 열국과 제국의 군사력이 더 든든해 보인다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인들과 이방신의 음식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이유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흩어 그래 그렇게 원하는 열방 가운데 한번 살아보렴 하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남쪽 나라 유다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벌받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겨우 음식 몇 조각을 받았는데 그게 겨우 불쌍하고 구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진노하시더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 마음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하시고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소망이 막 섞여 있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은혜 주시지요? 아멘, 아멘 하셔야지요. 아멘, 가족을 주셨지요? 예, 건강 주셨지요? 예, 하나님 알게 하셨지요? 좋은 교회 만나게, 아,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교인들을 만나게 하셨죠? 예, 그런데요, 그게 은혜의 크기가 전부라면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세상에 널렸고요. 사실 저보다 훌륭한 목사 엄청나게 많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보다 부자인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만큼 저는 그냥 하나님 덕분에 이나마 사람 구실을 하는데 저보다 훌륭한 인격과 참으로 영적인 능력과 순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보면 구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주셨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주셨는지.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건강과 때로는 고난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과 교인들과 우리 교회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크기가 상관없어요. 여전히 계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복과 천국에서 나눌 교제와 천국에서 드릴 예배와 천국에서 받을 사랑과 질적으로 똑같은 복과 교제와 예배와 사랑입니다. 믿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많이 받았나, 누가 멋진 예배를 드리나,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이 평가로 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볼 때 천국에서 들을 말씀과 천국에서 나눌 그 교제와 천국에서 내가 드릴 예배와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사랑과 질적으로 똑같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옆에 앉은 형제 자매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지체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로 그렇게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세관교회 교인들한테는 세관교회 목사입니다. 저 다른 교인들한테는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물론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한다면 안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붙어있기로 하는 마음을 목사가 갖고 있기만 한다면 예,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형이에요. 작년에 위임하면서 저는 정말 결심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묻힌 그 밭이구나. 눈을 들어서 더 좋은 밭이 없을까. 내 성격과 내 은사와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지가 없을까. 휘둘러 보지 않기로 고개를 두리번 두리번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세관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어도 제가 좀 서운할 때가 있어도 그건 다 사람의 계산이고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나이스하고 아무리 마음이 맞고 아무리 성격이 맞아도 완전한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헌신으로 그 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서로를 진짜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참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역대 열왕기 그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이게 비록 망한 나라이지만 비록 구차한 은혜를 받았지만 이미 약속하시고 여전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망한 이유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전한 하나님의 긍휼, 산과 같아서 눈을 이렇게 내리깔면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전히 거기 계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그러니까 여전히 산과 같이 거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기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열왕기의 진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이 말씀은 이미 그 몇 년 전인가요?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에 너희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 앞에 살 길을 두었는데, 너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신명기 29장 29절은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말하자면 작전은 하나님이 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야만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길을 다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계획표를 나한테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 뜻을 좀 알려줘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아니면은 딴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전권이 계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 눈에는 다 안 보여도,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럴 때가 비록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셔서, 하나님은 그 생각이 완전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저주가 아니라 평강이고 복이라서,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나타난 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고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도록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떠나면 저주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셨는데, 이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때 혹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먼 나라로 끌려가거든,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돌이키리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법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너는 내 거니까 도둑놈들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거짓말 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내 백성이니까 악에 손을 대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보호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든든하고 기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 백성으로 회복시켜주겠다고 이미 천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 마음이고, 변한 것은 세상 풍조고, 약해진 것은 우리 믿음일지 몰라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어그러진 무릎을 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힘을 얻으면, 주님은 여전하셔서 변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경고하면서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뭐 말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신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겠는데,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하셔서 진노 중에 긍휼을 기억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실망치 말고, 마음 돌이키지 말고, 즐겨 시험 들지 말고요, 잘 됐다 넘어지지 말고요,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주니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주시는 것은 이기라고 주시는 거지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핑계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니까, 하나님도 안 돌보는데 뭐 목사도 시험 들게 하는데 하면서 즐겨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하시니까 마음을 다잡고 진노 중에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잊어먹어요. 진노 중에 긍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나한테 하는 기도입니다. 내 심령에 선포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고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이사야서 62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조르는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그것이지요. 여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싶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고난의 그 시기에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실 그때가 하나님을 진짜 만날 기회입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만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 요 정도인데, 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당연히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경험하기로는 이만큼 정성을 바쳤으면, 이만큼 깨끗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구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더 깊고 영원하고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늘 새 노래예요. 시편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잖아요. 필연적으로 꼭 내 잘못과 내 죄악이 아니더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자리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건 인생의 현실입니다. 누구 탓이냐고 너무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탓인지 알면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정직하게 자기 평가를 했지만 그 평가한 정직한 자기 평가서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누구 탓인지 너무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하신 하나님, 그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경험했던 것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잃지 말고 실망치 말고 삐지지 말고 잘 됐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나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두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에 하나님이 계세요. 진짜 안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두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고통을, 내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것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돕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였어요? 예수님 이렇게까지였습니까? 정말 나를 만나주셨어요? 정말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잘할 것 같을 때는, 내가 막 찬양드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다 안 줄 알았는데, 그 거기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나오는 이곳에 나와 함께 계세요? 이런 나를 구하라고 오셨어요? 정말 나의 구세주시군요. 정말 나를 사랑하셨군요. 정말 모든 죄인의 구주시군요. 어떤 악도 어떤 어둠도 죄악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군요.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이름이군요. 우리 아이들도 이 이름을 알아야 되겠군요.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형제 이웃도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로 만나주시려고 때로 그런 때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주님 왜 그러시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기도하기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When it's hardest to pray, pray hardest. 영어 미국 사람들은 참 머리도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When it is hardest to pray, 기도하기가 제일 어려울 때 pray hardest, 제일 열심히 기도해라. 우리말은 잘 맛이 안 살지만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제일 열심히 기도해서 제일 큰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는 않은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늘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멋있는 기도 못합니다. 그때는 또박또박 기도 못해요. 그때는 ABCD 1,2,3 해가지고 기승전결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신음밖에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소리밖에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보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멋있고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같이 방에 있었는데 불이 딱 꺼지니까 아버지가 방에 있는 걸 알면서도 아빠 어디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딸의 소리처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어디 가셨다, 이제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다, 이런 응답을 듣는 거라니까요. 제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놀이공원에 엄마랑 아들이랑 갔어요. 손을 잡고. 근데 막 분주해가지고 엄마 손을 놓쳤어요. 막 여기저기 보다가. 아들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찾아 헤맸겠어요. 그죠? 막 찾아다녔겠지요. 그러다 엄마를 마침내 만났어요. 아이고 엄마 어디 갔었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나를 찾지 않았어요? 내가 엄마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러잖아요. 누가 찾았습니까? 누가 아들 있는 것을 알아요? 누가 어떻게 찾는지 압니까? 엄마가 아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찾으면 찾는지, 누가 더 가슴이 덜컥하고 누가 더 찾고 싶었겠어요? 엄마가 더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다시 만나면 여전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옆에서 돕는 것 아니겠어요? 형제 자매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같이 있어주는 거죠. 목사가 하는 일도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도울 때 목사도 그렇습니다. 유혹이 뭐냐면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전하니까 이렇게 말로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되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찾으시니까, 여전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옆에 있어주고 격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가 진실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특별히 어려울 때 더 나아가고, 그럴 때 형제 자매가 서로 돕고 섬기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아무리 주님 앞에 안다고 해도 주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형제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눈이 주를 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주님은 어디 가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잊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